우리가 이 교리를 공부한다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각 교단이 또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 전통 가운데 우리의 신앙들을 성경에 있는 그 많은 내용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구체적으로 고백한 것이 신앙 고백이고 그 신앙 고백을 또 정리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보통 설교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냥 정말 좋은 게 좋은 거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렇지만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또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았고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알았고 누구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이 정도면 다 답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알았고 누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로? 그리스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것.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이루어진 그 모든 일, 바로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받은 그 은혜가 뭡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가는 겁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포하신 그 말씀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제가 무엇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묵상하기를 원하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 그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우리가 뭐 논문 쓰는 것처럼 시험 보는 것처럼 막 디테일하게 잘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는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의 핵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신 그 말씀이 뭐였어요? 첫 마디가 뭐였어요?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이 가까이 왔습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또 몇 주간 반복해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고 얻은 은혜들을 이제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저녁에는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먼저 다 설명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심판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너 예수를 믿니?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았어? 그러면 네,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너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데?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열심히 금요일 저녁에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열심히 새벽 예배 성전에 오지 못한다면은 유튜브로라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새벽 예배 드렸습니다. 주일을 열심히 빠지지 않고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구주로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을 정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음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내가 지은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것이 곧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여기 큰 거에서 자꾸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신약 성경의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가르친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믿습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증명되어야 돼요. 제 아내한테 제가 사랑한다라고 맨날 말로만 하고 그 행동으로 삶을 통해서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제 아내가 처음에는 한두 번은 속지만, 한두 번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지만, 평생을 그렇게 산다 그러면은 제가 사랑한다고 해서 제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그거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리고 내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게 믿는 삶이에요, 안 믿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삶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삶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막 반항을 합니다. 사춘기를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딸들이, 예전에는 저는 아들만 있어가지고 딸들도 사춘기를 심하게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딸들도 사춘기를 하면은 엄청나게 심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막 그런 사춘기를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춘기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사랑을 의심합니다. 부모가 정말 나를 사랑하나 막 그것에 대한 의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부모의 사랑을 인정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냐면, 그거를 인정했는데, 그것을 깨달았는데 이미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가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아버지 학교에 참여해서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제 테이블에 있는 몇 분의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의 아들이지만 제 테이블에 있는 그분들이 대부분 목사님 자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를 정말 미워하고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언어로 아버지의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더 이상 계시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삶은 헛된 삶은 결코 아니에요. 왜 그래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아들이 고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는 그때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 아버지의 언어로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들을 사랑하면 때로는 그 아들이 우리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향한 우리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오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운한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오해도 있고 서운한 일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살지 않아야 됩니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리고 또 주일 예배 때도 말씀 몇 번 드렸지만 요즘 데살로니가 이제 전서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난과 핍박이 있으면 무엇을 의심해요? 내가 잘 못 믿고 있나? 내가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러지? 막 그러한 일들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잘 믿어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잘 믿는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게 되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무엇을 의심하냐면 무엇이 막 그 마음속에 질문을 오냐면은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라는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죽으셔요? 다시 오셔가지고 또 죽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죽음이었어요? 너무 쉬운 거를 물어봤어요. 너무 어려운 거를 물어봤네요. 예수님의 죽음은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마지막 희생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의심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안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없어지는 겁니까? 내 삶에 지금 고통과 환란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은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사랑이, 십자가의 그 죽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문제라고 표현해더라, 내가 그것을 믿냐 안 믿냐는 거예요. 꼭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똑같지 않지만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딱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고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너희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믿고 싶으니까 하나님 능력 좀 주시고 믿고 싶으니까 고통 좀 주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고통도 주시고 또 환란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떠한 상황이 되냐면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아, 이 말 조심해야 돼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믿지 않을 자유도 주셨어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자유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선택의 기회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겁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보여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을래? 안 믿을래? 선택해라.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마음의 문이 열리면, 영의 눈이 열리면, 사도 바울처럼 맨날 지어 터지고, 막 쫓겨다니고, 막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그 시선이 고정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여러분, 참 그 스데반이 처음으로 순교하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정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딱 눈으로 확인하게 돼요. 자,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맨맞아 죽을 때예요. 아니면 다른 때 좀 그렇게 해주시지. 맨맞아 죽을 때예요. 그러니까 맨맞아 죽을 때이지만, 돌에 맞아 죽을 때이지만 스데반의 얼굴은 어때요? 환한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을 보세요. 환합니까? 아니면은 좀 약간 막 고민이 많습니까? 근데 이제 고민이 많은 분들 대부분이에요. 이 고민이 많다는 것은 고민의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소망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는다면 누구의 얼굴과 같아야 돼요? 스데반의 얼굴과 같아야 돼요. 내가 좀 웃어야죠, 이렇게. 이 만약 목사가 그렇지 않다면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목사의 얼굴이 좀 시원찮을지라도 여러분이 분명하게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그 믿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오직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예배할 때에 그 우리 눈물 날 일 많지만 뭐 그 찬양 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이고 이 노래를 처음 들었다고 하면서 너무 좋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대요. 왜 좋았을 것 같아요? 그 가사의 내용이 뒷부분 행복 행복도 뭐 마음에 오지만 그 앞에 그런 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눈물 날 일 많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마음이 확 닿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찬양이 있냐고. 나 처음 들었다고. 그렇죠? 우리 임순자 권사님한테 얘기했다고 하지 않았나?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하면서 막 은혜 받았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건 뭐예요? 진짜 눈물 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 날 일이 많은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얼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삶이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바로바로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게 뭐예요? 전도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것은 물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도 되겠죠, 그렇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도 전도지만 동시에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게 중요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을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정말 내 삶으로 기쁨을 가지고 이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자기가 아는 분이 다닌대요. 이숙희라는 분이 다닌대요. 나는 근데 갑자기 그때 생각이 안 났어요. 갑자기 이숙희 근데 내가 오늘 딱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한테 물어보는데 사모님이 물어보는데 우리 교회에 이숙희라는 분이 다니는데 아 목사님 갑자기 누구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생각이 안 났어요.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목사가 모른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들었으면 정말 미안해요. 아 그러니까 아 근데 갑자기 생각 안 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말을 들으면 그분이 그렇게 말할 뿐은 아니지만 아니 우리 교회에 응? 내가 가서 어? 당신 목사 만나가지고 당신 이름을 얘기했다더니 모른다고 하더라. 얼마나 시험들 일이에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 동원만 항상 생각하고 있으니 같이 연결되니 딱 그래서 내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오해할 일이 많을까요 안 맞을까요?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진짜. 아, 내가 당당하게 모르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금요일에도 오시는 분을 갖다 새벽 예배도 오시고 주일에도 안 빠지고 하는 분을 이 목사가 말이야 모른다고 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다행이네 그분이 그래도 말 안 해서. 그러면 얼마나 시험 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보면은 갑자기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아 갑자기 엉뚱한 일들이 막 우리를 갖다가 시험 들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그 상황들, 어떠한 그 순간들을 뛰어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정말 그것들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차별이 있고 사람은 잊어먹고 사람은 실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또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고 또 우리들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일,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 이제 영생을 주었다 말씀하시는데 그 영생을 누리는 곳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혼란스러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완성됐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그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네, 그런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딱 완성되어버리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딱 오실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시면 우리 모든 사람, 지금까지의 모든 인류들은 다 어디에 서게 돼 있습니까? 심판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심판의 보좌 앞에 딱 서면, 거기서 딱 판결을 받으면 다시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연옥은 없습니다. 과거에 죽은 사람이나 현재에 죽은 사람이나 미래에 죽을 사람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사람들이 딱 두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준비하라는 것은 무엇, 어떠한 기회예요?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되게요.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진 않았어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누가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과는 다른, 완전히 드러냈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미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떠한 기회를 주는 거냐면 그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었으면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들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들려주어야 할 사람들은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미 적어도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미 주변에 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하고 정말 가까운 사람들은 다 거의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또 들려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하면은 그들은 무엇을 놓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주시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그 기회를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묻어버리고 무사 안일하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 해결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도 보니까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들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근데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근데 영생도 있고 영벌도 있단 말이에요. 영생도 있고 영벌도 있다는 것은 믿기로 작정한 사람도 있고 믿지 않기로 작정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여러분도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마지막 그 순간에 잘 믿은 줄 알았는데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죽음 앞에서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질병을 제일 두려워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치매를 두려워하세요. 치매를. 여러분 치매에 걸린 분들 특징이 뭐예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것도 있고 치매에 걸리면 자기도 모르게 막 소리 지르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누저지 있을 때 한 분은 치매를 걸리셨는데 찬송만 고래고래 불러요. 아주 옆 사람이 시끄러울 정도로 아주 그냥 그 시끄럽게 찬송만 불러요. 그래도 여러분 시끄럽긴 하지만 그 치매 걸린 분이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 우리 믿는 분들은 그래도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주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시끄럽다고 막 뭐하지만 딱 가서 이렇게 보면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욕만 해요.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욕만 해요. 목사인 저도 내가 아무리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해도 욕만 해요. 물론 치매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뭐 안 그런 분들 대부분이지만 제가 이렇게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했는데 근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를 제일 두려워하냐면 치매를 두려워해요. 대부분. 그래서 치매 예방한다는 것이 있으면은 그래 다들 눈길이 가는 거예요. 안 그런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 의식을 잃어버렸을 때 내 습관, 내 무의식적인 습관이 막 뭐가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요. 찬송, 말씀 암송하는 것, 하다못해 주기도문이라도 막 하고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평생 목사로, 장로로, 뭐 권사로 아주 거룩하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딱 신방을 갔더니 욕만 하고 있어요. 치매니까 병자로 인정해 주겠지만 물론 내가 이미 그때는 치매가 돼봐가지고 뭐 그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상관없지만 우리 아내나 만약에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로 잘한 줄 알았더니 평소에 하지 않던 그 욕들이 이렇게 잘 나오냐.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암송을 좀 하려고 해요. 아 이게 성경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 암송을 이렇게 혼자 하려고 하는데 아 진짜 안 이어져요. 여러분 어떠세요? 잘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이어져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긴 하는데 잘 했으면 좋겠는데 틀려요. 그래서 내가 딱 보고 하면은 다 아는데 딱 하고 하면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참 아 이래도 안 되지. 그래서 목사가 성경 구절을 몇 개는 더 확실하게 암송하고 있어야지 그냥 복음 읽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참 두려운 거예요. 이게 좀 쓸데없는 걱정을 제가 너무 많이 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기회는 또 뭐냐 전도하는 기회도 되지만 또 어떠한 기회예요?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뭐 제가 우리 아내랑 얘기할 때 나는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그런 믿음은 목사가 가지면 안 된다고 그러고 좀 뭐 해야지 나는 그래서 개털 모자라도 좋다 천국만 들어가면 좋지 뭐 걱정했는데 아 그렇죠 그럼 안 되죠 여러분 솔직히 개털 모자라도 좋으니 천국만 들어가면 좋지보다는 가서 뭘 받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금면유관을 받고 받아야죠 상급들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그 얼마나 이 짧은 삶을 통해서 짧은 상을 통해서 짧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상을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이삼열 장로님 있으니까 칭찬 한번 해야 되겠네. 내가 이삼열 장로님이 우리 노인분들에서 이해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하루는 갔는데 이 장로님이 일 안 하시는 날 갔더니 그 한국 분들 밥 먹는 게 다 마비가 돼 버렸어요. 장로님은 일이 끝나도 밥 먹는 것까지 다 이렇게 도와주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과 시간이 끝나도.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리가 없는 자리가 탁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봐줘야 되는 분들은 이 감사를 표현하는 분들일까요? 아닐까요? 대부분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거기 신방 가서 다른 분하고 얘기하는데 그 우리 한국분 보호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계실 때하고 안 계실 때하고 이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남들이 보일 때도 중요하죠. 그렇죠? 보이는 경건도 중요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귀신들을 탁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막 센 귀신일수록 안 나가려고 발악하죠. 그때 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딱 부르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믿는 믿음에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도 자기가 장님인 거예요. 귀머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계심을 믿잖아요. 그러면은 그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이게 또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도 포함될 것 같아요? 인내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 얘기하면 우리는 싸우는 걸 빨리 생각을 해요. 그렇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그냥 확 귀신을 쫓아내고 그냥 병자를 막 고치고 막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 오래 참. 그것도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도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쌓는 시간으로 내가 바라보느냐.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고 그냥 지겹고 그냥 짜증나고 그 다음에 두렵고 무서운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예수를 그 믿는 그 믿음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시간인 줄, 그 시간을 지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을 쫓아가고, 선을 취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쌓는,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보화를 쌓아놓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사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